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에서 휴전이 시행된 지 오늘로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유엔은 15만여 명의 시리아 난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야쿱 엘 힐로 유엔 시리아 인도주의 협력관은 오늘과 다음 달 4일 사이 구호품 전달이 계획돼 있다며 이는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갈구해온 시리아인들에게 5년여 만에 주어지는 최상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휴전은 지난 26일 시작됐으며 내전 양측의 여러 위반 주장에도 불구하고 휴전 협정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터키가 9차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시리아 관영 언론은 테러 단체들이 터키 국경 인근에서 시리아 라타키아주 마을에 박격포를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고위 관리는 시리아군과 러시아군이 휴전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적어도 6곳의 마을에 공습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주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동지들이 수도 테헤란에 할당된 16석 가운데 15석에서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국가지도자 운영회의 의장인 아야톨라 무함마드 야즈디 등 강경 보수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이 되는 것으로 야즈디 의장은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국가지도자 운영회의 위원들은 8년 임기를 보장받으며 조만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후임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29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난주 총선거 결과는 오늘이나 내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개혁파와 온건파 후보들은 수도 테헤란 지역구 30석을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로하니 정부에 대한 신임을 더욱 높여줄 전망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 시아파교도 집단 거주 지역에서 어제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70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오토바이를 탄 공격범들이 사르드 시내 사람들로 붐비는 휴대전화 판매시장에서 폭탄을 터뜨려 사망자 외에 10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인터넷에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들이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며 시아파 교도들에 대한 살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 최대 수력발전소인 모술댐이 재앙적인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미국이 경고했습니다. 모술시 북부 티그리스강에 위치한 모술댐은 지난 1984년 건설됐으며 그동안 구조적 결함으로 지속적인 보수와 시멘트 주입을 통한 보강공사 등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댐이 붕괴돼 막대한 양의 물이 강 하류 쪽으로 내려올 경우 인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술 댐이 붕괴될 경우 모술시 일부 지역은 늦어도 4시간 안에 15m 이상의 물이 잠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올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 후보들은 내일 실시되는 11개 주 동시 경선을 앞두고 막바지 득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은 대통령 후보 선출 자격을 가진 대의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남부지역 경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지지도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오늘 버지니아주에 이어 조지아주에서 선거 유세를 가질 예정입니다. 반면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아칸소주에서, 테드 크루즈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텍사스주에서 각각 유세를 벌입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이번 슈퍼 화요일 경선을 통해 버니 샌더스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겠다는 각오입니다. 두 후보는 오늘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에서 동시에 선거 유세를 가질 예정이며 클린턴 후보는 이후 버지니아주, 샌더스 후보는 미네소타주로 향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어젯밤 열린 제88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영화 스포트라이트가 영예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미국 보스턴 지역 신문인 보스턴 글로브의 탐사 보도팀이 가톨릭 사제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취재 보도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은 영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에서 열연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돌아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어제 저녁 미국에서는요. 미국의 최고 권위의 영화상인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상에 대한 소개는 이 뉴스 따라잡기에서 해드릴 텐데요. 어느 때보다 인종차별 논란이 심한 가운데 어쨌든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흑인 희극배우 진행자가 시종일관 흑인 흑백 인종차별에 대한 뼈있는 농담으로 관중을 웃겼던 점 이번 시상식의 볼거리였는데요. 한국 배우가 처음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의 시상자로 섰던 것도 뉴스가 됐습니다. 이 아카데미 시상식은요, 이 전체 진행자가 한 명 있지만 수십여 개의 상은 각각 다른 시상자들이 나와서 후보와 수상자를 호명하고 상도 전달하는데요. 여기에 한국 배우 이병헌 씨가 상을 주는 시상자로 무대에 올라서 외국어 영화상을 시상했습니다. 아, 이병헌이란 이름 청취자 여러분께 낯설지 않으실 것도 같은데요. 이병헌 씨는 수년 전부터 주로 미국의 액션 영화의 활동 영화의 조연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도 낯선 얼굴은 아니었을 겁니다. 한국의 최고 배우인 이병헌 씨, 세계적인 권위의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서 처음에 조금은 긴장한 듯 보였지만은요, 유창한 영어로 임무를 잘 마쳤다는 평가입니다. 이병헌 씨가 나중에 이 소감을 밝혔는데요. 여러 나라의 많은 시상식과 영화제를 다녀봤지만 이 행사 진행이라든지 예의범절이라든지 배우들의 자세 같은 걸 보면서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이 많았고 또 오랫동안 많은 걸 이뤄낸 분들을 보면서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지역 영상 12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3월 1일 화요일 북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평양 구름 끼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분포. 신의주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영하 8도에서 3도 분포. 개성 구름 끼겠습니다.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가도록 하죠. 2016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고의 영화 주제가상을 받은 노래인데요. 007 시리즈의 주제곡으로 나왔습니다. 샘 스미스가 부릅니다. Writings on the Wall 들어보시죠.
from my past. As the stars begin to gather and the light begins to fade, when all hope begins to shatter, know that I will b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이란 총선에서 개혁파와 중도파가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로하니 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시리아에서는 휴전이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러시아의 공습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고 러시아는 부인했습니다.
네, 자 먼저 이란 총선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지난 주말 열린 이란 총선에서요, 개혁파와 중도파가 약진하면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추진해온 개혁 개방 정책에 더 많은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반면에 강경 보수파는 의석이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총선 결과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란에서는요, 총 290석의 의회 의원과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국가 지도자 운영위원 88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렀죠.
네.
아직 최종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공식 집계를 보면요, 수도 테헤란의 경우에 의회 의석 전체 30석을 개혁파와 중도파 후보들이 모두 차지했습니다.
네.
수도 테헤란에서는 강경 보수파 의원 후보가 아무도 당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방의 의석 중에도요, 현재까지 당선자 윤곽이 가려진 곳의 절반 이상을 개혁파와 중도파가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개혁파와 중도파가 다수 의석을 확보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의회에는 개혁파와 중도파의 비중이 뭐 그 정도는 아닌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란 의회에서는요, 강경파가 전체 290석 중에 180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로 개혁파와 중도파로 의회의 중심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또 국가 지도자 운영위원 선거는 어떻습니까?
역시 개혁파와 중도파가 약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테헤란의 결과가 지금 주목이 되는데요.
네.
테헤란에서 선출한 16명 가운데 개혁파와 중도파가 15명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이 위원장인 강경보수파 아야톨라 무함마디 야지디도 낙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국가 지도자 운영회는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그런데 8년 임기인데요. 현재 이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76살의 고령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선출되는 위원회에서 앞으로 이제 하메네이의 후임 최고 지도자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자, 이번 선거에서 개혁파와 중도파가 약진한 배경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언론들은요, 로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개박 정책에 대한 이란 유권자들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네.
선거 이전부터 이번 이 선거는 총선이긴 하지만 이 로하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여줄 그런 선거로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중도 개혁파인 로하니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 선거 때부터 핵 문제 해결 그리고 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지난해 주요 6개국과의 핵 협상을 타결했죠. 그리고 이제 제재가 풀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총선 결과로 로하니 정부의 이 개혁 정책에 힘이 더욱 실리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최종 총선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잠정 개표 결과들을 보면 의회에서 강경파의 비중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로하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개혁 개방 정책 추진의 걸림돌은 줄고 의회에서 더욱더 이제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네. 자, 로하니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개표 초기에요. 이란 국민들이 정부의 신뢰와 힘을 줬다면서 유권자들이 이번 투표로 이란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창조해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요. 이후
네.
이제 개표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이란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경쟁은 끝이 났다. 이란의 국가적 능력과 국제적 기회를 통해서 경제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협력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란 국영 방송은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의회에서 의사결정을 가로막아왔던 강력한 다수의 존재가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네. 자, 강경파인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이 하메네이는요, 당선자들이 이란의 국익을 위해 행동하고 외부의 간섭은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현 상황에서 개발이라면서도 국가의 존엄을 침해당하는 명목상의 개발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리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7일에 휴전에 돌입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휴전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시리아 정부와 다수의 반군 세력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중재로 지난 27일 0시를 기해서 휴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제 사흘째죠.
네.
양측에서 서로 휴전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일부 반군은 러시아의 공습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러시아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좀 위태로운 모습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체적으로는 이 휴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당초 러시아가 휴전 후에도 반군이 아닌 테러 세력을 겨냥한 공습은 계속할 거다라는 주장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휴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시리아 정부와 또 시리아 최대 반정부 연합이 참여하면서 휴전이 성립이 됐죠. 또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서도 휴전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네.
특히 휴전은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주도를 했지만 이 두 나라를 포함하는 국제 시리아 지원 그룹이 감시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우디와 이란, 터키 등 이 주변국들과 유엔, 유럽연합, 아랍연맹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휴전은 휴전에 참여한 반군들에게만 적용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반군이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또 ISIL이나 이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알루루스라 전선 등은 이 테러 이 세력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휴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죠.
네.
말씀하신 이 러시아나 미국은 이 휴전 후에도 테러 세력에 대한 공습은 계속하겠다고 밝혔고요. 미군도 이 ISIL의 시리안의 근거지인 라카에 대해서는 이 공습을 진행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가 반군제하고 공습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일부 반군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시리아 현지 상황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요, 마을 6곳에 공습이 있었다 이렇게 전했는데, 하지만 공습의 주체가 시리아 군인지 아니면은 러시아 군인지, 그리고 이 공습이 가해진 곳이 이 반군 지역인지 테러 세력이 점령한 곳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이 반군들은 러시아가 테러 세력을 공격한다는 명목으로 반군에 대한 공습을 계속할 것을 우려했었는데요. 실제로 시리아 내 이제 일부 지역, 특히 이제 반군과 테러 세력들이 서로 교전을 벌이는 지역에서는 어느 쪽이 점령한 곳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러시아 정부는요, 러시아군이 공습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휴전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반군에 대한 공습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또 터키의 휴전 위반을 지적했다고요?
네, 터키가 9차례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을 했는데요. 또 시리아 관영 언론은 테러단체들이 터키 국경 인근에서 시리아 라타키아주 마을에 박격포를 발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시리아 관영 언론은 이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반군을 또 테러단체로 지칭을 해왔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세력이 공격을 했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뭐 시리아 휴전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나요?
네, 이제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반 총장이 오늘 제네바에 있는 유럽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시리아 내전 5년 만에 처음으로 휴전이 이루어졌고 일부 사건이 있지만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 총장은 또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 주재로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평화회담이 상호 신뢰를 쌓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 앞서 말씀드린 국제 시리아 지원 그룹도 휴전 합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데미스트라 특사는 휴전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 다음 달 7일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 사이의 평화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또 유엔이 시리아에 이 구호품 전달 계획도 밝혔다고요?
네. 15만 명의 시리아인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할 계획인데요.
네.
앞서 시리아 휴전 안에도 시리아 휴전 안에도 시리아에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인들에 대한 이 구호품 전달이 중요한 이제 요소로 들어가 있었죠.
네.
야쿠벨 힐러 유엔 시리아 인도주의 협력관은요, 이번 주에 15만 명의 시리아인들에게 구호품이 전달될 계획이라면서 시리아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내일 3월 1일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각 당 경선 후보들이 막바지 표 모으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로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 또 어젯밤에 열린 아카데미상 시상식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10여 개 주가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에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이 후보들의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자, 이 앞서서 지난 주말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승리를 거뒀죠.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74%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26%를 얻은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을 크게 이겼습니다.
Thank you so much, South Carolina!
네, 클린턴 후보는 이날 승리 연설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요. 앞으로 미국 최고의 날들이 오리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네.
모두 이를 믿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nee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America has never stopped being great.
네, 또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구호를 겨냥해서 미국은 위대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 경선이 치러진 4개 주 가운데 3개 주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 선두주자 자리를 굳혔습니다.
네,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승리는 예상됐던 일인데요. 그런데 클린턴 후보가 특히 흑인 유권자들한테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이날 전체 투표율은 사실 그리 높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ABC 방송이 실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날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약 60%가 흑인이었는데
네.
이는 흑인 투표율 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86%가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2008년 당시 이 바락 오바마 후보에 대한 흑인 지지율보다도 더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샌더스 후보의 목표라면 여론조사에서 50%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난 지지율 격차를 어떻게든 줄이는 것이었는데 별 성과를 내지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예비선거가 끝난 뒤에 발표한 성명에서 클린턴 후보에게 먼저 축하를 보냈고요.
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이 선거 운동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슈퍼 화요일을 향해 가자고 말했습니다.
Men and women fought and died for American democracy, and we are going to revitalize American democracy. We are going to have a government which represents all of us.
샌더스 후보가 미네소타주에서 한 연설 내용 일부를 좀 들으셨는데요.
네.
미국인 남녀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목숨을 잃었다면서 미국 민주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소수 선거자금 기부자들이 아니라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제 슈퍼 화요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망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의 경우 내일 미국 내 11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경선을 치르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클린턴 후보가 텍사스주와 버지니아, 조지아, 아칸소, 엘라바마주에서 이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를 보이면서 앞서고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지역구인 버먼트주에서 크게 앞서고 있고요. 또 오클라호마주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클린턴 후보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클린턴 후보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네.
이번 슈퍼 화요일에 참가하는 주 대부분이 남부에 있죠?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남부주에서 클린턴 후보가 지지율 면에서 많이 앞서고 있는데요.
네.
샌더스 후보는 젊은 백인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같은 지지 기반을 다른 인종 또 다른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것이 숙제라고 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공화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공화당 경선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또 깜짝 선언을 했었죠.
네. 많은 사람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네.
또 이와 관련해서 크리스티 주지사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어제 ABC 방송에 출연해서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트럼프 후보와 의견을 달리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선택의 문제라면서 이 남은 후보들 가운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물리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는 바로 트럼프 후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동안 크리스티 주지사가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한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고위직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연방 상원의원이 나왔습니다.
네.
엘라바마주를 대표하는 제프 세션스 연방 상원의원이 트럼프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건데요. 세션스 상원의원은 강경 보수 세력인 티파티의 지지를 받는 인물입니다.
네. 또 지난주에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요. 이 트럼프 후보의 세금 보고와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트럼프 후보의 주장만큼 트럼프 후보가 재산이 많지 않거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다른 공화당 후보들이 세금 보고서를 공개를 했다고요?
네. 두 연방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 후보와 테드 크루즈 후보가 지난 몇 년 동안의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 트럼프 후보에게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트럼프 후보는 매년 연방 국세청 이 IRS로부터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 세금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지난 토론회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슈퍼 화요일 참가주에서 공화당 후보들의 지지율 어떻습니까?
네, 이 공화당의 경우 내일 13개 주에서 예비선거 또는 당원대회를 치르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버지니아주와 조지아주, 오클라호마주, 테네시, 버먼트 등 대부분 주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 텍사스주의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가 엇갈리는데요. 이 텍사스주는 이 테드 크루즈 후보의 그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네.
일부 조사에서는 테드 크루즈 후보가 또 일부 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 카슨 후보와 존 케이식 후보는 대부분 주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죠.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미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나왔네요.
네, 미 상무부는 이 기간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로 수정 집계됐다고 지난 26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국내 총생산 GDP는 미국 국경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산활동을 합산한 것인데요.
네.
정부, 기업, 가계가 생산활동에 참여해서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생산물을 평가한 합계입니다.
네, 그런데 1% 경제성장률이면 미미한 수준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는 2015년 1분기에 0.6%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2분기에는 무려 3.9% 성장했고요. 3분기에도 2%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이 4분기에는 이 성장률이 1%로 떨어진 겁니다.
네.
이 시기 이 세계 경제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도 겹쳐서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었습니다.
예, 그래도 당초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요.
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4분기 GDP가 잠정치인 0.7%보다 더 낮아진 0.4 내지 0.5%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네.
이 당초 예상보다 GDP 증가율이 올라간 건 이 기간 재고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4분기 재고 가치는 686억 달러에서 817억 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4분기에 재고가 늘었다는 점은 2016년 1분기 지금 경제 성장에 역으로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팔리지 않은 물품이 쌓여 있으면 이 기업이 생산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4분기에 소비는 어땠습니까?
개인 소비 지출은 2% 늘었는데요. 이 연말에는 선물도 사고 모임도 갖고 이 지출이 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이 3분기에 3%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네.
또 수출은 2.7% 줄었는데요. 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물품들이 다른 나라에서 더 비쌌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같은 기간 수입 역시 당초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2015년 전체 국내 총생산 그 성장률은 얼마로 집계됐습니까?
네, 2.4%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한 해 전인 2014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지난 2년 동안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주가 하락이 예상되긴 하지만 우려되긴 하지만
네.
이 주택 가격이 오르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임금도 상승하고 있어서 이 개인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세금이 내리는 것과 같이 그 여윳돈이 생겨서 더 소비에 나서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올해 1분기 1월에서 3월까지의 경제 성장 전망 어떤지 궁금한데요. 작년 4분기에 기업 재고가 늘어난 것이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었죠.
네, 하지만 기업 재고가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도 지난 분기에 1%보다는 크게 높아진 2.3%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이 일자리와 임금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또 소비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자, 영화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카데미 시상식이 어제 미국 할리우드에서 열렸는데요. 이 소식 마지막으로 보죠.
네, 과연 어떤 영화가 올해 작품상 수상의 영광을 안을까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Oscar goes to Spotlight.
네, 토마스 메카시 감독의 스팟라이트가 최고상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아, 영화 제목 스포트라이트는 보스턴 글로브 신문의 특별 취재팀을 말하는데요.
The Boston priest molested kids in six different parishes over the last 30 years. The church found out about it and did nothing. We haven't committed any long-term.
네, 스포트라이트 팀의 이 소속 기자들이 미국 보스턴 교구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문제를 파헤치는 내용을 담은 영화가 바로 스포트라이트였습니다.
네.
이 스포트라이트 제작자 마이클 슈가 씨는 수상 소감에서 아카데미상 수상은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킨다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바티칸 교황청까지 울리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또 이번 아카데미상 시상식의 또 다른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나무 주연상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 배우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과연 나무 주연상을 이번에 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디카프리오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게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매번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 오수 끝에 드디어 아카데미상을 손에 넣었습니다.
Thank you all for this amazing award tonight. Let us not take this planet for granted. I do not take tonight for granted. Thank you so very much.
네, 디캐프리오는 레버넌트란 영화에서 이서부 개척지대 사냥꾼 역할로 열연을 펼쳤는데요. 어제 수상 소감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 밖에 여우 주연상은 룸의 브리 라슨이 받았고요. 감독상은 레버넌트의 알레한드로 이냐리투 감독, 남녀 조연상은 스파이 브릿지의 마크 라이런스, 데니시걸의 알리샤 비칸데르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앞두고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백인들만의 잔치란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이 아카데미상 후보들이 발표되자 유명한 흑인 영화 감독인 스파이크 리와 또 흑인 배우 윌 스미스 부부 등이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남녀 주연상과 조연상 등 주요 부문 후보들 가운데 흑인 배우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시상식 진행을 맡은 흑인 배우 크리스 락이 또 이와 관련해서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Well, I'm here at the Academy Awards, otherwise known as the White People's Choice Awards. You realize if they nominated host, I wouldn't even get this job.
네, 아카데미상은 백인들이 선정하는 상으로도 알려져 있다면서 시상식 진행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정했더라면 자신이 진행을 맡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네.
인종차별 논란이 커지자 이 아카데미 측이 이 회원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면서 뭐 여러 개혁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노력이 과연 다음 해부터 이 아카데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밥 딜런이 부릅니다. Blowing in the Wind 들어보시죠.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the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efore it's washed to the sea.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really sees the sky? How many ears must one perso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계속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상 중 하나인 아카데미 시상식이 어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할리우드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작품상은 미국 보스턴 교구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문제에 관한 영화 스포트라이트에 돌아갔고요. 미국 배우 리오나르도 디케프리오하고 브리 라슨이 각각 남녀 주연상을 받았는데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앞두고 불참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감독상과 남녀 주연 배우상을 포함한 주요 부문 후보들이 모두 백인이어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아카데미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인 아카데미 시상식은 매년 봄 영화의 본고장인 미 서부 LA의 할리우드에서 열립니다.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가 수여하는 상인 아카데미상은 전해 발표된 미국 영화와 미국에서 상영된 외국 영화를 대상으로 우수한 작품과 배우 등에 대해 시상을 하는 미국 최대 영화상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상 중 하나죠.
아카데미 시상식의 역사.
제1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1929년 5월 16일 할리우드의 루즈벨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첫 시상식은 270여 명의 영화 관계자들이 참석한 조촐한 연회 수준이었고 수상자 명단 역시 3개월 전에 이미 발표된 상태라 이 시상식장에서 수상 결과를 알게 되는 긴장감은 덜했지요. 하지만 아카데미 시상식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규모가 커졌는데요. 1941년부터는 수상자를 미리 발표하지 않고 시상식 현장에서 수상자를 발표하는 관행이 생겨서 사람들의 흥미를 더했죠.
The 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 25th Annual Academy Awards.
1953년부터는 또 TV로 생중계되면서 많은 영화 애호가가 간접적으로 남아 영화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왜 오스카상이라고 할까요?
아카데미상은 오스카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실 아카데미를 왜 오스카라고 부르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사서이자 훗날 영화제 집행 간부가 된 마거릿 헤릭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서 유래했다는 건데요. 마거릿 헤릭이 아카데미 시상식의 트로피를 보고는 어머, 우리 오스카 삼촌을 꼭 닮았네 라고 말했던 것이 별명처럼 쓰이게 됐고 1939년 오스카란 이름이 아카데미상의 별명으로 공식 인정받게 됩니다. 자, 오스카 삼촌을 닮았다는 트로피,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영화 필름 틀 위에 서서 칼을 짚고 서 있는 이 기사의 모습을 형상화한 트로피인데요. 황금색으로 번쩍번쩍 빛이 나지만 진짜 순금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몇십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이 트로피가 가진 이 명예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겠죠.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 분야.
For performance by an actor in a leading role, the nominees are Bryan Cranston in Trumbo, Matt Damon in The Martian.
올해 아카데미 남자 주연상 후보들을 발표하는 현장 소리를 들으셨는데요. 아카데미의 수상 부문과 부문별 명칭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모두 24개 부문의 경쟁 부분 시상식과 공로상 등 특별상을 수여하고 있지요. 수상 부문을 보면 작품상, 남녀주연상, 조연상, 감독상, 편집상, 음악상, 외국어 영화상, 장단편 애니메이션상, 장단편 다큐멘터리상 등의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나 배우를 선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최고의 영화인을 발표하는 시상식은 늘 화제가 되곤 하는데요. 지난 2013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시상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상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직접 소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And now for the moment we have all been waiting for. And the Oscar goes to Argo. Congratulations.
당시 작품상은 주일한 미국 대사관 점거를 소재로 한 영화 아르고가 영예의 수상작이었습니다.
아카데미의 흥미로운 기록들.
아카데미상의 역대 최다 수상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인기 만화 주인공 미키마우스를 만든 월트 디즈니입니다. 애니메이션, 즉 만화 영화의 대부이자 미국 대형 영화사 월트 디즈니사의 창업자인 디즈니는 경쟁 부문에서 무려 59번 후보에 올라서 26개의 상을 받았는데요. 가장 후보에 많이 오른 후보이자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수상자로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독상 최다 수상자는 유명 고전 벤허의 감독으로 12번 후보에 올라 3번을 수상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고요. 연기상 최다 수상자는 1930년대부터 할리우드 최고의 여배우로 이름을 날렸던 캐서린 헵번으로 12번 후보에 올라서 4번 수상했습니다. 남우주연상은 2번 수상한 배우들이 많은데요. 제85회 시상식에서 링컨으로 이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아카데미 최초로 남우주연상 3회 수상이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과 관련한 논란.
흑인 혹은 유색인종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은 건 90년에 가까운 아카데미 역사에 있어서 20번 안팎에 불과한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독상과 배우상 등 주요 부문 수상 후보들이 백인 1색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수상자는 아카데미 회원들이 선정하는데요. 현재 아카데미에는 약 6천 명의 영화인들이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전체 회원 가운데 백인의 비율이 90%가 넘고 77%는 남성이라고 합니다. 아카데미의 회원 구성이 고령의 백인 남성들 위주로만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지난해 이 새로운 아카데미 회원 322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임권택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 등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인 5명이 새 회원으로 위촉돼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올해 후보작들 역시 백인 1색으로 인종 문제가 부각되고 또 여성 영화인들의 수상이 현저히 적다는 논란도 함께 일면서 아카데미상이 좀 더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아카데미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The sky's the limit. The sky's the limi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Alice, do you think you can do this?
You know, for me, the sky's the limit. I could accomplish anything once I put my mind to it.
Awesome! Then I'll let you work on this project.
Mm-hmm. 오늘 본문에서 제가 Alice에게 Hey, Alice, do you think you can do this? Alice,
너 정말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묻자 알리스는 You know, for me, the sky's the limit. 에이, 너도 알다시피 내가 못할 일은 없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라고 합니다. 저도 Awesome! Then I'll let you work on this project. 좋아, 그럼 너한테 이 프로젝트를 맡겨볼게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the sky's the limi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Alice, do you think you can do this?
You know, for me, the sky's the limit. I could accomplish anything once I put my mind to it.
Awesome! Then I'll let you work on this project. Today's expression is the, T-H-E, the skies, S-K-Y apostrophe S, skies, the limit, L-I-M-I-T, limit. The sky's the limit. The sky's the limit is something that you say which means the potential is limitless. It simply means that there is a lot of hope and opportunity for someone or something. The sky's the limit을 직역하면 오직 하늘 끝만이 한계라는 말이 되죠. 즉,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이 표현을 씁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Alice tells me that the sky's the limit for her. 오늘 본문에서 알리스가 자신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You know, for me, the sky's the limit 이라고 말이죠. 네, 이렇게 못할 것이 없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the sky's the limit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phrase. Be encouraged and remember the sky's the limit for you 는 용기를 내고 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Alice, do you think you can do this?
You know, for me, the sky's the limit. I could accomplish anything once I put my mind to it.
Awesome! Then I'll let you work on this project. Let's review. The sky's the limit is something that you say which means the potential is limitless. It basically means that there is a lot of hope and opportunity for someone or something. 즉,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The sky's the limit. The sky's the limit. The sky's the limit.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사이먼 앤 가펑크가 부르는 Sign of Silence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뉴스 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neath the halo of a street lamp, I turned my collar to the cold and damp, when my eyes were stabbed by the flash of a neon light, split the night, and touch the sound. Silent. And
And in the naked light I saw 10,000 people, maybe more.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people writing songs that voices never share. No one did disturb the sound of silence. Fool said, I, you do not know. Silence like a cancer grows. Hear my words that I might teach you. Take my arms that I might reach you. But my words.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60년 2월 29일 오늘, 미국의 수학자 허먼 홀러리스가 뉴욕 버팔로에서 태어납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강사로 근무하는 동안 홀러리스는 조그만 종이에 구멍을 뚫어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인종과 연령, 직업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나타낼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기초로 홀러리스는 태뷸레이터라는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태뷸레이터는 구멍을 뚫어 표시한 천공 카드를 읽어서 통계를 낼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1889년 미국 인구조사국은 7년에서 8년씩 걸리는 인구조사 작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통계 처리 방식을 공모합니다. 이때 당선된 것이 바로 허먼 홀러리스의 천공카드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홀러리스 안을 채택했고, 이로써 인구조사 기관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기계의 성공을 기반으로 홀러리스는 1896년 태뷸레이팅 머신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컴퓨팅 태뷸레이팅 리코딩 컴퍼니, CTR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CTR이 훗날 컴퓨터 업계의 총화, IBM으로 최종 변경됩니다. 1868년 2월 29일 오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길고 장대한 비극 오페라 세미라미데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가 페자로라는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음악가였던 아버지와 오페라 가수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로시니는 불과 14살의 나이로 첫 번째 오페라 테메트리오와 폴리비오를 작곡하는 등 어려서부터 작곡에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그가 24살 때 작곡한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단 13일 만에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으로 그는 인류 작곡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로시니는 이후 20년 동안 38곡의 오페라를 비롯해 칸타타와 피아노곡, 실내악곡, 성악곡 등 여러 장르를 섭렵하면서 다작을 합니다. 이탈리아의 모차르트라 불렸던 조아키노 로시니, 그는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오페라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